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새 그 가짜 그 학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 같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할 때 보통 자기에게 유익한 얘기를 꾸며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돼서 거짓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것도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를 두려워하거나 뭐를 얻거나 뭔가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얻고자 해서 거짓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또 서로 그걸 이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대한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성 같은 데에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고픈 사람이 도적질할 때 그거를 멸시할 사람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들키면은 그거를 7배로 갚아야 되고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다 갚아야 된다. 우리는 배고프면 옆에 있는 떡이 보이면 그것에 손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함을 서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질 자체가 좋은 거 아니고 거짓말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서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이상하게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좋은 것, 그것은 안겨줘도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그래요.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많은 것 같아도 전 세계 모든 걸 다 가져도 참 생명이 없으면 그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것이 정말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하자면은 사모하지도 않고 필요로 생각도 안 하고 안겨준다 그래도 지금 내게는 금은보화가 더 필요하고 내가 그 욕심내는 구하는 어떤 것이 더 갖고 싶은 것이지 참생명 따위는 뭐 괜찮아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요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참 생명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훈련을 받는 거의 다가 잘 살려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과 그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에게 칭송받고 남의 위에 군림하고 이 세상에 사는 데에 내가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재물 그러한 그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우린 잘 산다라고 얘기하고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근데 왜 안 보냈냐면 일생 학교 가서 일생 그 공동체 생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엄마하고 집에서 그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일생으로 보면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서의 어떠한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같이 있을 시간을 소홀히 하고 그 어려서부터 밖에 일찍 내보낼 필요가 없다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과 그 가정생활이라는 게 적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혼자 살지 않냐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자기를 넣고 살아야 그게 또 사회의 일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끼리의 매일 먹고 사는 생활에서 관계를 잘하고 거기에서의 그 뭐랄까 행복을 찾지를 않으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일하고 남의 그 뭐라 그럴까 손에서 좌지우지 당하는 거기에밖에 우리는 못 삽니다. 근데 식구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잘한다든가 그 사람이 예쁘다든가 뭐 건강하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공동체고 한 몸이고 그리고 한 삶이에요. 그냥 같이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하는 일에 우리는 그냥 같이 겪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돼서 사는 데에 익혀지지를 않으면은 사회 나가서도 항상 외톨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유익되는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식구, 새로운 한 몸으로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시고 거기에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교회의 전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렸어요. 부부가 서로 범죄했더니 서로 부끄러워하게 됐고, 서로를 가리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죄를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을 취하게 됐어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어떻게 하면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또 거기서 그러한 그 남자가 가진 거를 자기가 취할까. 서로 이제 계산하는, 그리고 서로 정력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남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도 없어져 버렸고, 한 몸으로 사는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한 식구로 사는 것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한 가족,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구성원이 뭐예요? 성도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럼 나는 거듭났냐? 나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이냐 생각할 때 내가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몸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손도 내 거예요, 얼굴도 내 거예요, 발도 내 거예요, 속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내 거예요, 다내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몸인 거예요. 이제 지금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그러한 속에서 내 몸, 내 손, 내 발, 내 눈,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손이라면 손 보고도 너는 내 손이야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발 보고도 너는 내 거야 하는데, 이 손하고 발이 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손이나 발이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뭐예요? 예수에게서 떠난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그렇게 너는 너야 나는 나야 하는 그러한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것은 세상에서 익혀온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갖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 범죄한 후에 갖게 된 인성입니다. 자기중심.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형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식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 우리는 익혀져 왔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봤고, 갈등하는 거 봤고, 형제들이 갈등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갈등했고, 사회에 모두가 갈등 구조예요. 너와 나는 사랑하는 자 하나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정말 연애하고 무슨 곧대곧대에 순간적인 어떤 쾌락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냥 잠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불신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경계하고 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에 긍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해치지 아니하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거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을 그냥 무조건 주신다. 선물해 주신다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뭘 받았으면 반드시 뭔가가 대가를 요구당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 연로하신데 밭일을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편찮으신데 그 자기는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우니까 제일 길게 사신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늦게 주무세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데 참 옆에서 보기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밭일이고 뭐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친절함을 마음으로부터 해드리면은 그분은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네 아이들이고 그 차를 태워주거나 뭐를 들어주거나 도와주거나 뭘 하면은 반드시 계란 한 걸음이라도 갖고 와요.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갚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갚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지 뭘 말을 해요. 내가 갚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 애쓰시니까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해도 그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친절을 친절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랑을 사랑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됐다는 것은 사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공부해서 네가 열심히 책 읽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네가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건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가는 거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문에서 그냥 큰 길에서 골목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어나나 앉으나 계속 외쳐대고 계속 소리로 높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딴짓하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움이 되지 않냐고 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건 어떤 스승보다도 낫고 어떤 그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람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게 달라요. 역시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겪어봐야 안다는 인간이 아무리 겪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지, 그것에 비할 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거룩한 것이고 그 지혜는 순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소리 높여 부릅니다. 내게 들으라.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는데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없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기에 찬대를 맞추면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지식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없는 것과 같은 비천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이 세상에서 강하다 그러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와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의 정말 가진 거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오늘도 주님 지혜로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정말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살리소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의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그러한 힘으로 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힘 있다 하는 사람은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살리는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육체가 많이 약하니까 소위 그 육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쓰러진 상태에서 매일매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살리시는 그걸 통해서 저를 많이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그 미국 워싱턴주는 그 굉장히 키 큰 상록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목이 많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쭉쭉 뻗은 큰 상록수가 많더라도 그것이 겨울이 되면요, 별로 그 강하지 않다 할 때라도 바람이 좀 불면은 쓰러집니다. 그게 쓰러져서 집에 쓰러지고 자동차 위에 쓰러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러한 사고들이 나는데 잡초는 안 쓰러져요. 밟아도 또 일어나고 밟아도 또 일어나요. 우리는 다 커다란 대목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아무리 큰 나무도 대지에 깊이 뿌리 박고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는 쓰러지지 않게 해서 뿌리를 열심히 대지에 박아요. 그런데 워싱턴 주위에 나무가 왜 빨리 잘 쓰러지냐, 그 키 큰 나무가. 그거는 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약한 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여름 내내 날씨가 좋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바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뿌리 내려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만큼보다 조금 더 강한 경우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어떤 것이 있는 건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우리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우심입니다. 봄바람이 부는 것은 우물 돋게 하는 그러한 그 자연의 섭리 속에 있다 그래. 바람이 불어야 나무들이 자극을 받아서 새싹을 돋게 한대요. 우리는 추워지면은 나무들이 움츠렸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은 핍니다. 날씨 하나로 그 자연계의 나무들이 반응하면서 새싹 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단풍 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요. 우리가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제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햇빛이 쪄도 싫다 그럴 거고, 와, 뜨거워 할 거고, 바람이 불어도, 아우, 정말 정신없어. 좀 바람 좀 잔잔해지지. 비가 우리 요새 계속 여름 내내 오니까, 아, 비 좀 그만 오지. 아유, 추워. 금방 덥다 하던 사람이 금방 추워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좋은가? 또 매일 똑같은 날씨면, 허우, 그것도 권태스러운 거예요. 전 하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늘이 그냥 새파라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하늘이 그냥 매일 새파랗기만 하면은 그것도 싫을 것 같아요. 구름이 있고, 하늘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표정이 달라져서 좋아요. 근데 그게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기보다는 참 다양해서 아름답게 느껴질 때 그것이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그 마음이 섬찟할 정도로 무서운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껴가지고, 정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같은 때 또, 그 바람이 막 불고 그러할 때는 하늘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요. 그래도 쭉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선을 이루게 되고, 다 유익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다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뿌리 내리는 그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고 또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공급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능력의 공급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게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된대. 내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내가 책을 읽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입니다. 공부해서 얻을 수 있고 책을 읽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대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근데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나를 하나님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 하는 거는 나의 기도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자식 기도하고, 또 자기 가정 기도하고, 자기 나라 기도하고, 다 나 기도하는 그나 중심의 우리를 기도하는 그거는 남을 다 섬기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랑하는 것 같아도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그거를 그냥 정말 목마른 자 와서 마셔라, 배고픈 자 와서 먹어라, 귀 있는 자 들으라. 내가 너에게 이미 지금 주고자 한다. 온 하늘을 통해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아니 우리 안에 오셔서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지금 24시간 365일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않고, 그런데 우리가 딴 거 듣고 있잖아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7가지 봤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것이 몸에 나왔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이 내가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해요. 우리는 내가 높대는 거는 남을 낮추어 보는 거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뭔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고 싶은데 나갔고 싶은 데는 오죽 빨라요? 남을 끌어내리더라도 형제의 눈은 눈에 티는 우리가 막 흠집을 냈더라도 빼주려고 하면서 내 눈에 대들 뿐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본다 하고 있고 마땅히 알 바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내 죄도 나의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추인 그러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 온갖 것 다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명철 있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정말로 모든 것 분별을 하고 있는 그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거는요,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진리가 어떠한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진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래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눈에서 보기 그래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지혜가 있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산다로 나타나요. 사랑 있으면 사랑 있는 행위로 나타나고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행위로 나타나고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그 선으로 살게 하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선하신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나를 의지하고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로워요. 왜? 그분이 하게 하심에 우리는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길을 모르는데 운전을 하려면은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고 힘들어요. 모르는 길,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떤 땐 지도도 없이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컴퓨터로 지도를 빼고 아니면 내비게이션 그걸 놓고서는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모르는 길 가는 거는 긴장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은요 아무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들이나 이제 젊은 그 자매들이 그 아기를 낳고 그러고 할 때 결혼할 때 그래요. 누구든지 살아보고 결혼하는 자 없고 낳아보고 엄마 되는 자가 없다.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뭐예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육아책을 보고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관계, 결혼생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어도 그거가 내 상황에 나에게 꼭 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 상황 그 상황에 나의 택할 거, 분별할 거, 생각해야 될 거, 마음먹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묻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내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기 위해서 뭐를 드려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다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그분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누구에게든지 후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신다. 내게 지혜로 임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보장입니다. 받은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지체들한테서 어떤 때는 안쓰럽고 답답하다 뭐 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손에 쥐고 먹지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주님 속에 계신데 허하니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냥 축 늘어져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번 다친 사람이 몸은 회복이 됐는데 그 다쳤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때 놀랐고 그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거 쓰지 못해. 이제 다시는 거기 갈수 없어. 다시는 그 일을 할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만약 손을 다쳤었다 그래 봐요. 나았지만 그 손이 움직이지 않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내게 능력이 없다. 내게 주님 계신데 지혜가 없다. 내게 주님 계신데 내게 분별력이 없다. 내게 주님 계신데 내게 사랑이 없다. 내게 주님 계신데 거룩이 없다. 맨날 내죄 보고 내 약함 보고 내거 보고.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불신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선하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엔 선이 없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정말 죄와 악밖에 어리석음밖에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거는 내게 거룩이 있고 내게 의가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힘이 있다.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 그걸 안 믿고 맨날 나약함을 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나의 상함을 보고 내 삶에 나는 이렇게 아팠었지 이렇게 힘들었었지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또 바람 불면은 쓰러질래나 또 누가 와서 나 아프게 찌르면 어떡해. 누가 밟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고 그 손에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안 믿는 거예요. 공급하심도 안 믿고 보호하심도 안 믿고 도와주심도 안 믿고 인도하심도 아니고 있는 대로 골머리 알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인도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공급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도 사는 자체가 보호해 주셔서 살고 있고 도와주셔서 살고 있고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사는데 살려주셔서 사는데 그거 감사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고 내일 죽을까 봐 내일 쓰러질까 봐 내일 아플까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형제 하나하나를 붙들고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그렇게 불신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자기 좌절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 이해 다 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람으로 살려면은 계속 아프고 계속 슬프고 계속 힘들고 계속 좌절해야 가는데. 그 계속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 역시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되는 거는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명철이 있고 내게 분별력이 있고 내게 사랑할 힘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하게 하심을 내가 이 땅에서 할 수가 있다. 어떤 비바람 와라예요. 나안 쓰러져요. 왜? 나를 붙드신 손이 어떤 손인데?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창을 쏘도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가야 돼요. 어느 조직 속에, 재물 속에, 아니면은 나의 두려움 속에 어디 가서 그냥 꼭꼭 숨어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방패 속에 숨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칼이 오던, 화살이 오던, 창이 날라오던,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방패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데, 그 방패는 어라운드 방패예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우린 보통 싸우면은 방패는 내 손에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패 안에 우리를 그냥 쏙 숨겨주신 거예요. 바위 틈에 숨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 어디서부터 와도, 그냥 우리는 그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지켜지는 겁니다. 바람이 셀수록 아기를 안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 그 아이에게 바람이 들어올까 봐 꼭꼭 싸요. 바람 부는데 애를 내려놔서 너 바람 네가 이겨 봐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공격받는 삶입니다. 음녀가 까득하고요. 우리를 홀리고 유혹하고 그 정말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휘황찬란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까득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싫어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 같고 협박해요. 내가 죽을까봐, 사랑하는 자가 죽을까봐, 뭐가 깨질까봐, 상할까봐.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상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이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아요. 가정이 깨졌다고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깨진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깨진 것이지, 이혼해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는 깨진 사람들끼리 이제 새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심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지금 새롭게 이루셨어요. 그거를 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줄을, 생명의 줄을 끊을 자가 없다면, 우리끼리 이어준 성령의 띠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 계속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로워요. 다 경계의 대상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집에서 살아도, 한 이불에서 살아도, 등지고 살고, 한 밥상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 각기 하고 있으면 우린 다 각기 방에 들어가서 다 각기 테레비 보고 있고 각기 컴퓨터 하고 다 각기 산다 그랬어요.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정말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남을 믿을 수 없고 남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고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외로워지고 스스로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작아져 가요. 제가 박우영 장로님 댁에 가서 장로님은 지금 한 30년 가까이 전신 마비 장애자로 사시잖아요. 또그 장로님을 돕는 부모님들은 지금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권사님은 대장암 말기로 지금 9번째 항암 수술하셨어요. 세 분이 이렇게 해서 사시는 거 보면은 한분한 분이 혼자 못 사세요. 그런데 약한 분들이 세 분이 똘똘 뭉쳐서 사세요. 그분들은 쓰러져 봤자 또세 분이 똘똘똘똘 뭉쳐서 일어나세요. 거기에는 각기라는 것이 없어요. 저 사람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저 사람 삶이에요. 그래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친구들을 보면은 다 자식들이 커서 외롭고 손주들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권사님 친구분들은 다 외로워하신대요. 근데 자기는 외로울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님이 그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된 게 권사님 쉰 다섯이 돼요. 그때부터의 지금 30년 가까이를 애기 보듯이 그냥 항상 그 아들 보고 있으니까 24시간 365일 휴일이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돌보시니까 외롭다를 느낄 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배운 것이 정말 지혜예요. 아, 우리 아이가 3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아니, 그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것이 없이 엄마라는 거는 그냥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줘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그 해서 섬기는 거. 그것이 엄마구나. 그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구나. 왜 네가 그러냐를 안 하고. 그 처음에 그 사고 나서 그냥 몇년 너무 어려우시니까 서로 어려우니까 권사님이 너는 어떻게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서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렇게 힘이 들게 그러냐 그러면은 장로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딱 그때부터는 안 잡수신대요. 아무것도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할수 있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목 아래부터는 몸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빌지요. 한 술이라도 떠다 먹어달라가 되지요. 왜? 살려야 되겠으니까. 살아줘야 되겠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도 어떤 땐 숟가락을 거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떠먹인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러다가도 결국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안 먹겠다 그러면은 안 먹겠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먹여도 누구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먹여야 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그 영혼을 살리는데 죽으라고 둘 수가 없는 마음. 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몰라. 그게 안 되는 마음. 그게 관계지요. 지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요. 마음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 계산적인 그러한 그 손득을 따지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때그 악인은 내가 아닌 누군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생각이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악인의 꾀가 누구 딴 사람의 꾀가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일을 하고 내 영광을 취하고 나의 육신의 그 원함을 좇아서 사는 그러한 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거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 오라, 배고픈 자 오라, 목마른 자 오라, 다 오란데. 그런데 나를 좇으려면 너를 미워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중심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용당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더디 노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잘하시니까,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없이 여겨요. 만월히 여겨요. 그분 어떻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처럼 어떻게도 괜찮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분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보고 있고 뭐에 그렇게 되는지를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분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